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었던 근간이 되어지고 또 신구약의 모든 말씀 율법을 하나로 묶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점점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그 온 율법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으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그 온 율법이 그냥 내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집약되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온 율법의 말씀이 the entire law라고 하는 온전한 또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좀 더 그 레이러 버전이었던 그 야고보서는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최고의 법이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 가지만 택해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 맞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이 벌써 승천하시고 4,50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고,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벌써 그 크리스찬 커뮤니티에 만연되어 있고, 그것이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의 크리스찬 되어짐에 관한 그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불과 1세기가 지나지 아니하여서 이미 그 말씀이 그렇게 그 편만해졌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보면서, 최고의 법, the royal law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supreme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법이 곧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이 이웃을 사랑, 내 몸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특별히 로마서에도 8장의 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세기 100년 어간에 벌써 말씀이 이렇게 많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특별히 막 생겨난 그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지금 가르쳐졌던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세기가 지난 이후에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난 오늘이라고 하면 주님이 이제 곧 가까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25년이 남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15년 남았다고 하고, 뭐 굉장히 가까운 이 시절이고 보면 이 말씀이 얼만큼 많이 증폭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의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진면목이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교회가 지금 지탄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모르거나 성경을 잘 해석하지 않는 그 부분이 아니라 성경을 살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는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지금 그 성도의 수와 교회의 수가 계속 이제 정말 굉장히 decrease 되어지고 있다고 해요. 특별히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그동안 뭐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헌신되어지고 파송되어졌는데 2016년에서 2016년, 17년 오는 사이에 통계를 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2016년 말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이게 리턴 되어진 선교사들을 감안하니까 선교사 수가 작년 한 해 동안 10년 동안 2016년도에 한 사람도 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2만 명이다, 뭐 2만 2천 명이다. 선교사님이 그만큼 나가 계시고 곧 우리가 앞으로 10년 내에 뭐 만 명쯤 내보내자 막 그렇게 막 외쳤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요. 중요한 해가 2016년에서 2017년 올라오는 요 해의 통계를 보니까 통계가 선교사 수가 하나도 늘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 수를 파송하는 그 힘이 곧 국가의 발전이다, 교회의 부흥이다라고 하는 그 등식이 거의 맞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선교사들을 막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었던 그때에 교회가 급거로 팽창했고 교회 성도 수도 팽창했고 또 교회 재정도 엄청나게 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가 이제 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작년 한 해 간 사람도 있지만 들어온 사람까지 합해보니까 이분인 거예요. 한 사람도 선교사가 늘지 않은 거예요. 그렇고 보면 여러분들 한국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재난들과 어려운 그 혼란의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혹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를 반성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혹 표현은 아닐까. 우리들이 잘못 살았길래 되어진 그런 열매, 후릇이 지금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그 흙과 백의 논리로 정말 그 양분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뭘 탄핵을 할 건지 말 건지 하거나 안 하거나 문제는 엄청난 지금 눈덩이가 양쪽에서 너무나 눈덩이가 크게 만들어져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충돌하여서 너도 부서지고 나도 부서지는 지금이 무슨 뭡니까? 무슨 5.16 시대도 아니고 유신 시대도 아니고 무슨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그 엄청난 이 일들이 정말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없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시절에 살아서 정말 뭐를 횃불을 드느니 십자가 태극기를 드느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독교적인 기독교 역사로 바라보면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지도자들이 근신하지 않고 경성하지 않음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자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뭐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독교 역사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심이 이 대한민국 정말 1950년대에 그 전쟁 이후에 이렇게 정말 달라질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정말 들어온 그것이 1900년대 초라고 생각하면요. 1900년대 초 교회가 아주 빈약하고 아주 연약했을 때에 제1호 선교사가 파송되어진 건 1913년이라고 해요. 1913년이면 교회가 아직 태동하여서 이게 아직 성장도 안 한 교회가 그때부터 세계의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제3지구에 있는 이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을 하여 보냈던 이 역사가요, 세계 역사에 없어요. 우리는 뭐 그 세계 교회사를 우리는 배우지만요, 한국 교회사가요, 얼마나 독특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선교의 일도 모두 다 서방에서 이루어진 선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3지역이었던 선교를 받았던 그 지역이 선교를 하는 일이 별로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독특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자마자 교회를 형성하자마자 그분들이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거 신기하고 역사적인 나라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전폭적으로 1907년도에 그런 그 지난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그 회개의 역사들과 성령의 역사들로 인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참 부끄러운 것은 교회들이 정말 이제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들이 오히려 빛을 가리우는, 그래서 아무도 교회를 향하여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보면 정말 세상이 깜깜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 혹 교회들은 더 깜깜해져서 소망이 없다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 각자의 모습이 정말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또 어떤 것을 향하여 비판을 할 수 있었지 실제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우리가 자성할 때가 되어진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교회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정말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줬으면 참 좋겠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예수님에게 나온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이 본문의 말씀은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 이 율법사는 모르는 바도 아닌데 예수님의 어떤 지식과 예수님의 어떤 그 율법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질문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아주 당당하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쉐마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다 라는 대답을 아주 어깨 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strength.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더해서 with all your mind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그랬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을 가르치듯이 너는 몰랐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외워서 또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Do it. Do it. 네가 잘 말하였다. 옳도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죠. 율법사는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이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의 개념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저 이방인도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의 유전이 가르치는 이웃은 우리의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만 불쌍히 여기고 유대인이 내 이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겠죠. 그것을 또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거의 죽었다 그랬어요. half death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almost die. 거의 죽어서 혼자 자력으로는 살 소망이 없는 그랬어요. 근데 죽어가는 이죠. 숨만 끊어지면 되는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길은 한 20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제사장들이나 또 레위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24반차를 따라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따라서 뭐 모든 레위인 모든 제사장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조를 짜서 이번에 뭐 8번 조면은 8번 조가 가서 성전을 또 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제사장은 뭐냐면 예배를 맡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청소하고 막 피를 지우고 재를 갖다 버리고 하는 성전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를 양을 잡고 태워 올려드리고 짐승을 잡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형을 보면 그 내려가는 지형인 것이죠. 이게 그 엘리베이션이 차이가 있어서 예루살렘은 이게 산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 속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유저리 그 피의 계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정말 강도 떼들이 이렇게 득실득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는 내려가지 않고 사람들이 이쪽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갈 사람들이 이렇게 한무대기 모이면 뭐 경호원들을 대동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마 그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이 혼자 가다가 그렇게 흠신 매를 맞고 모든 걸 다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레위인이 31절에 보니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제사장도 아니고 이 사람도 어떻게 됐든지 그 뭐 시간이 늦었든지 함께 내려가야 하는 길을 혼자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대의 글들을 보면 말에 보통 이제 그 말이나 그 나귀를 이렇게 타고 가거든요.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자가용 타는 것이죠.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하여튼 이 여리고 길에서는 절대 서거나 내리면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그 위험한 다운타운에 가면 절대 창문을 잠그고 절대 옆을 돌아보지 않고 창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곧장 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여리고의 이 길은 항상 이런 일들이 사고가 많이 만나서 혼자 혹시 내려가거든 빠른 속도로 말이나 나귀를 멈추지 말고 그냥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강도를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한 제사장이 길을 가는데 이 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했는데 아 이거 내가 이 길을 멈추면 나도 강도 만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또 이 제사장은 또 갔다가 또 내일 아침에 새벽에 또 와서 새벽 기도해야 되거든요. 제사장은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고요. 레위인은 뭐 장로님 같은 어쩌면 뭐 항존직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계급들은요. 죽은 사체나 아니면 어떤 그 성경이 허락하지 않은 지저분한 것들을 만지면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지 못해. 거룩한 곳에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이렇게 조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24조면 말이죠. 2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일에 내가 사체를, 죽은 것 같으니까, 거의 죽었으니까, 죽은 사체를 만졌다 하면 내가 그 다음날 성전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돌보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할 수는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할 일이 있고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중차한 일들이 많은데 이런 작은 일에 내가 여기 정말 시간을 끌면 안 된다. 그리고 혼자 가기 때문에 강도도 만날 수 있다.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성전을 청소하고 피를 벗겨내고 죄를 떠내고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 다 또 뭐 백중하고 준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지쳤어요. 그래서 지쳐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또 내일 올라오려면은 한시가 급하게 내려가서 좀 자고 씻고 좀 쉬었다가 올라와야 되는 그런 거 어려움들이 있어요.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일들 뭐. 다시 말하면 좀 명분이 있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그 사람을 증오했거나 미워했거나 뭐 무시했거나 하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내가 나름대로 해야 할 거룩한 일이 있고 많은 사람, 뭐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대다수를 위하여 손은 희생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게 하여튼 그 초등학교 때부터 늘 들은 것 같아요. 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희생해야 된다. 그 희생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논리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피해갔고 또 두 번째 사람도 또 피해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또 그를 태워서 또 주막까지 데리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또 돌보아주고 그 다음날 떠날 때에 또 정말 자상하게 내가 좀 급하게 다녀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보아주면 와서 또 갚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사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답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뭐냐면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이 사람의 자존심은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면 좀 어때요? 근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이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Just do it. 나이키 선전이 아니라 해라 행하는 것이다.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무슨 이론이 어떻고 대의 명분이 어떻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떻고 뭘 자꾸 뭐 내 생각에는 또 나의 이론에는 저 사람을 도와주면 뭐 이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서 내가 강도 만나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아니면 또 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가정을 세워서 결국 이 일은 뭐냐면 바리새인 계급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욕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가는 나는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희생하라고 하는 남을 향하여만 우리는 이야기를 했지 우리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향하여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남을 향하여 말하는 그 말함이 혹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남을 향하여 지탄하는 그 모습 속에 남의 불법한 것은 우리가 잘도 집어내면서 내가 불법하는 것은 혹 그것이 로맨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그런 나를 그 위로하는 말씀을 나에게는 점수를 나에게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냥 이와 너도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스토리를 33절, 34절, 35절을 이렇게 보면서요, 아, 이게 사랑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33절부터 35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액티브 워드죠, 동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발견하면 줄러가보세요. 영어로 보면 아주 쉬워요. 근데 한국말은 이 동사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한번 보십시다. 아,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랑의 행위를 했는지, 행위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 줄을 한번 거보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많아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33절입니다.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치셨어요? 몇 개쯤 됩니까? 수지 집사님? 몇 개쯤 돼요? A lot. A lot.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보니까, 제가 34절부터 이렇게, 33절에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34절에 한번 보십시다. He went. 그랬어요. He went. 갔어요. To him. 그 사람에게 갔어요. And bandage him, his wound, 그랬어요. 그 밴드, 싸매 주었어요. 그리고 pouring on oil and wine, 그랬어요. 부었어요. Then he put the man on his own donkey, 그랬어요. 덩키에 실었어요. Took him,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took him to an inn and took care of him, 그랬어요. The next day, he took out two silver coins and gave them to the innkeeper. Look after him, he said. 이것도 동사죠? 말한 거예요. 말한 것도 행위예요. And when I return, 다시 돌아올 때, I will reimburse, 갚아주리라, you for any extra expense you may have.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8, 9개쯤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요, 그냥 모두 다 행위예요. 액티브 워드예요. 다 행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를 보았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34절에 갔다. 그리고 부었다. 싸맸다. 태웠다. 갔다. 돌보아 주었다. 내어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했다. 갚아주리라 하였다. 이런 모든 말들이 다 액티브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이렇게 때로는 사랑은 싸매는 것이고, 사랑은 부어주는 것이고, 때로는 사랑은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태워주는 것이고, 사랑은 갚아주는 것이고, 사랑이 이런 거란 말이죠. 사랑이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사랑은 이렇게 액티브 하는 거예요. Just do it. 하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나한테 보여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 부담 있잖아요. 부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아, 그 사람은 뭐 부자고 건강하고 잘생겼는데. 근데 내가 그 여인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나의 미니스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늘 표정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전화기를 드는 거예요. 이것이 큰 액티브 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Pick up the phone. 그리고 다이어리, 뭐 요새는 다이어리 아니지만, 그것이 사랑이라. 때로는 싸매주고, 때로는 부어주고, 때로는 그 태워주고, 사람 하나 라이드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또 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이게 다 사랑의 행위여야 하는데 이것이 다 무슨 그 딜이나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죽어가는 사람한테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뭐 롤렉스 무슨 뭐 시계가 차 있던 것도 아니고 홀랑 다 뺏겨갔는데 뭘 바랄 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도에 주님께서 두 차례 이야기해요. 일을 행하라.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것밖에는 예수님께서 이 정말 하나님을 뚫어지게 잘하는 바이블 스타디도 했고 신학교도 다녔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큰 일도 예루살렘의 일도 한다고 하는 그 얘기할 수 있는 그 말은 뭐냐면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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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반석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것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정말 여기 그 34절에 보면 그 심패티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아이가 어르신들을 위하여 어르신들이 자녀를 위하여 성도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요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고 회칠한 무덤이다.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무덤이긴 한데 시체에게는 시체는 썩지 않는 숨도 통하지 않도록 그냥 꽝꽝 회를 그냥 칠해갖고 말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화려하다 아름답다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시체는 썩지도 못하고 미라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그저 세례를 받고 그저 뭐 그냥 뭐 바이블 스타디 해갖고 뭘 되기나 하고 그냥 뭐 무슨 뭐 직분 받고 그러면 내가 무슨 하늘나라 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건 뭐냐면 그 잘난 깨작거리면서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천국 간다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지옥 간다고? 그런 천국 나 가고 싶지 않아 그거예요. 그런 천국 나 가고 싶지 않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이 말씀이 행하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면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4번 도로를 타고 오면서 다리 밑을 쭉 봤더니 다리 밑에 없던 또 텐트들이 하나 둘 이렇게 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도와주지 않아야 할 이유는 천 가지도 넘어요. 어떤 때는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그냥 뭐랄까 싸가지가 없는 정말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쪽박을 차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라 주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직면하시고 말이 아니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저도 다짐하고 여러분들도 다짐하고 무엇을 얼마나 많이 크게 어떻게 how에 관한 how many에 관한 뭐 이런 것 quantity에 관한 것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쏟아져 오늘 여기에 여덟 아홉 개의 동사처럼 이 중에 하나만 붙든지 싸매든지 태워주든지 가든지 말하든지 내어주든지 갚아주든지 이 일들을 하나 또는 두 개 아니 다 하면 좋고 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면 참 여러분들과 제가 했으면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냅니다. 결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론이 본론일 수도 있고 이 결론이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는데요. 29절 제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그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의 그런 그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를 하시고 3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보세요. 이 질문이 같은 것 같은데요. 전혀 달라요. 지금. 보세요. 이 율법사는 지금 이야기하기는 뭐냐. 그러면 내 이웃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다시 율법사에게 질문하는 거 보세요. 잘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에 의하면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다른 질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뭐 그냥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보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충격이에요. 뭐냐면요. 내가, 너 율법사,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야. 이 말의 뜻이에요.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뭐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렇죠? 그 쉼, 무거운 짐진 자들이 뭐냐면 구약의 이 율법들이에요. 율법들을 지고 율법을 이루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인데 바로 너 율법을 뚫어지게 한다고 하는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네가 만나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아세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 율법사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34절과 35절을 해주신 거예요. 그가 피를 쏟아 부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태워주시고 우리에게 가진 이런 아홉 가지의 동사를 다 행하신, 갚아주시리라. 붓고 싸매고 태워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돌아봐 주시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부탁하시고 그랬습니다. 서만 선한 사마리아. 너 율법사, 네가 하나님 그렇게 잘한다고 하고 네가 교만하여 뭘 구원을,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하니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내가, 실상은 내가 강도 만난 자니라. 강도 만난 자니라.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되는 거야. 네가 예수 만나야 돼. 네가 나를 만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막집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회예요. 그 예수님께서 교회로 이 상처 입은 자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유하시면서 거기에 교회를 태동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싸매주시고 우리에게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상처 입은 이 사람을 돌봐줘라. 싸매줘라. 죽지 않게 살려줘라. 부탁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는 일에 날에 네가 썼던 그 여비, 부비가 더 많이 있거든 내가 갚아주리라. 이것이 뭐예요? 천국의 상급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주실 신부의 자격이요 하늘나라의 상급 아니겠어요? 두 데나리온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하늘에서 열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라. 이 말은요, 우리가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네가 나 핍박해? 내가 널 그냥 묶는 기도한다? 그러면 너 그냥 하늘에서 묶었고 너 천벌을 받을 겨. 뭐 이런 뜻. 혹 예수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혹 세상 사람들이 핍박이 오면 막 내가 매버릴 겨? 내가 매면 하늘에 매고 하늘에서 매면 너는 죽어 네 가정은. 아 이러면서 막 율법사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뭐예요? 교회에게 주신 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당회의 권이나 교회의 무엇입니까? 그 공동의회나 이 합법적인 공동의회나 당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아직 당회가 없잖아요. 이런 권위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 그래서 이 그 구약 시대나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 보면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요새는 그냥 치리를 못하도록 교회 막 그냥 치리하는 교회 없잖아요. 치리 못하게 해요. 이런 권위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뭐 그건 차제에 두고 교회의 권위에 이 일을 맡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 주는 곳이라. 어떤 사람은 상처가 나아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막 주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에 뭐예요? 나도 언젠가는 상처 받았던 사람이고 상처가 힐링 되어진 사람. 힐링 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쓰임을 받아서 오늘 상처 입고 온 사람들 또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하고 온 사람들을 그 사람을 싸매주고 그 사람을 그리고 너도 또한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사마리아인이 뭐예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막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묵상이 여기부터 또 시작해도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행하라 하셨으니 이유를 대지 않고 내게 주신 구원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또 정말 교회처럼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누군가의 그 아픔을 달래주고 싸매주고 부어주고 태워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히 축복합니다.